아, 이처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사극을 본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특히 어르신들이 사극을 좋아하는데 역사물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보통 그러죠. 왕이 저기 막 시골에 어떤 사람한테 종이를 하나 딱 써요. 이렇게 쫙 써서 이렇게 딱 사람한테 딱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저기 시골에 있는 누군가에게 뭐 위배를 보내있던 혹은 어떤 시골에 있는 청빙리처럼 사는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뭐라고 하죠? 사극을 안 보셨나요? 어명이요! 그러죠. 아, 맞추신 거 보니까 어명이요!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은?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왜 그러죠? 어명이니까. 왜냐? 왕의 말은 왕 앞에서 듣건 혹은 말씀으로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읽건 간에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왕 앞에서 얼굴을 대하면서 내가 엎드려서 대하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말로서 글로서 써져 있는 것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외국 그런 사극들 보면은 왕이 칼도 줘요. 말을 전했는데 그 어명에 대한 어떤 권위를 무시하거나 반역하거나 그러면은 당장 패도 왕이 주는 칼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권위로서 주기 때문인 것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성경 말씀에서는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8장 4절은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할수 있으랴. 왕의 말씀에 동일한 권위가 있대요. 말씀에 권위가 있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주님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어우, 얼마나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이 마치 칙서를 보내듯이, 칙령을 보내듯이, 조서를 보내듯이, 동일하게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왕이 옛날에 그런 거죠. 이렇게 왕이 썼다는 증거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인주를 해가지고 딱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 아! 왕의 도장이 있는 걸 보고서 아 왕이 내린 게 분명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붉은 인주 도장 그 모습처럼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은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보배로운 피로써 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성도들의 어떤 삶 또한 우리를 자신의 피로써 사신 그 사람들일 뿐더러 자신의 피로서 참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또한 특히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이 오기까지 성도들의 피들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 그것을 주고 사신 성도 그 성도를 향해서 또한 주신 성경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예 믿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이 옛날에 자프나스 파네아라고 했는데, 자프나스 파네아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그처럼 뛰어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다려야 되겠건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왜냐? 주님은 말씀하시기까지 굉장히 온유하고 인내하시며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우 자상한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예, 혹시 우리 주중에 우리 주님께 나오기까지 주님이 저희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적게 기다리셨나요? 예,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 엘리야가 아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불평하고 막 낙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저 산까지 가렴 해가지고 그 산까지 갔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일치 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 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부수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근데 먼저 바람이 확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생겨요. 막 바위가 터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람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꼭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주님을 만났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처럼 뭔가 이적적인 거, 그 임재하는 그 주님의 어떤 뛰어난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자신을 드러내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지진이 있었대요. 지진 예를 들어서 아 옛날에 그 고라와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막 땅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사람을 넣듯이 주님의 그와 같은 옛날에 들었던 임재의 모습 지진. 근데 지진 가운데 주님이 안 계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불이 막 나요. 막 불이 확 나고 불 가운데 아 예를 들어서 모세 불타는 떨기나무 주님의 임재 놀라운 것.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그와 같이 놀랍고 시각적인 것들이 아니라 매우 조용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하죠? 고요한 작은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걸어주세요. 이 안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아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죠. 아 주님 뭔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런 것 좀 해주세요. 뭔가 나에게 큰 기적으로 나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참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며 주님이 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면 좋겠건만 주님께서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니까 어?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형제나 자매가 위로하는 가운데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기도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면은 맞죠 그게. 그렇죠? 내가 기도한 응답이라면 옛날에 한나가 그랬죠. 기도했어요. 막 주님께 막 눈물을 흘리며.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툭 건담에서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멘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얼굴 씻고 막 그래요. 이제는 왜 그러죠? 기도했으니까. 말씀으로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조용한 그와 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작고 조용한 그와 같은 음성. 우리는 주님은 말씀으로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 걸으실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렇다면 나아가야겠죠. 말씀을 첫 번째로 펴고 읽고 묵상하는 거. 예. 누군가가 주님이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버티고 있는데 나에게 좀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나오시는 게 길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셔서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 주님이 나에게 속히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데 있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을 펴는 것, 옛날에 어떤 저 설교자분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펴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중해요. 이제는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첫 걸음은 한번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 즉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이야기하시는 아버지께 이야기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 하셔요?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가라 하십니다. 골방으로 가라.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은밀하게 이야기하라. 은밀한 가운데, 즉 골방이라는 게 은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 이야기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골방의 의미를 두고서 생각할 때 성경에 어쩌면 대조적으로 했을 때, 즉 앞에서는 회당과 거리의 모퉁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장소를 주님의 임재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말하는 장소들 중에 북적북적거리는 장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지만 골방인 곳,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임재가 많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많기 위해 골방인 곳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이것은 보통 지성소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이요. 왜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골방 중에 골방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을 열면 자기 집들도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건물들도 한 번씩 따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한 명만. 게다가 그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손에 의지해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과 그리고 일단 그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였던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골방이에요. 말 그대로 온면이 사방이 막힌 방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그 언약궤가 있는 그 궤가 있고, 거기서 주님께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백성과 이제 이야기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즉 주님의 임재만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사람과 주님만 홀로 독대하는 곳. 주님 근데 그걸 두고 말하기를요, 지성소에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골방에 가라. 즉 지성소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 하나님과 성도만 유일하게 있는 곳의 의미로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가끔 외로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외롭게 내가 방에 혼자 누워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성도는 단 한 번도 홀로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골방에서 내 아버지께 얘기하라 했을 때는 어떤 의미죠? 골방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에 없다는 의미죠? 계셨다는 의미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라 하셨을 때는 골방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골방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는 골방의 아버지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홀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함께 계셔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좀 크게 두렵고 주님께 너무나도 큰 어떤 죄송함을 느꼈어요. 내가 홀로 딴짓할 때, 내가 죄를 꿈꾸며 세상의 것들을 탐닉할 때,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셨나요? 아니죠. 저는 혼자 있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참 좀 너무나도 주님께 너무 큰 죄송함이 느끼면서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기도의 어떤 첫 걸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잖아요. 제사장이 내가 언약 그 1년에 한 번 내가 제비뽑기로 뽑혔어요. 근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허리춤에 줄을 묶어줘요. 왜 줄을 묶어줬죠? 죽으면 땡기려고. 또 방울을 달아줘요. 죽었나 살았나. 딸랑딸랑거리면 사는 것이고 멈춰있고 조용하면 죄에 따라 죽은 것이죠. 죽으면 땡겨주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 한 번도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 언약의 그 피를 가지고 의지해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골방에 홀로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이신 적이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 그 언약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죠. 넓게 흘렸던 거, 크게 흘렸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표현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서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피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반갑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단 한 번도 떠나시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제가 기도하거나 크게 어떻게 기도해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먼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실 때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낳아보고서야 그 의미를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된 이후에서야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다가왔는데, 그건 바로 제가 주혜랑 주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애들이 말을 잘해요. 주혜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해요. 가끔 자신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표현을 해요.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딱 보면은 알아요. 솔직히 옆에서 딱 보면은 행동 거지를 딱 보면은 애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뭐 아이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딱 보이는데 너 이거 원하지? 라고 대뜸 말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왜냐? 이처럼 작은 그 기다림,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아이가 필요한 걸 말하고 제가 거기서 응답을 하고 하는 그 경험들이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둘 간의 그 관계 안에서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서로 그 돈독해지는 그 관계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들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처럼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처럼 왜 골방에서 기다리시는가? 사람들 앞에서 북적북적거리면서 시끄럽건데 아버지 잘 들려요? 막 사람들 중에 내 머릿속에 온통 여러 가지 딴 생각도 나오고 막 아버지께 뭐라 말할지도 모르겠고 막 복잡한 가운데 털어놓는 그런 교제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조용히 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귀여운 그 아이가 나에게 얘기하고 아버지로서 내가 이야기하고. 근데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한자로 무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가 없을 무자고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보이지 않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히 하나님을 무시한 적 참 많죠, 저희가. 그러니까 왜냐? 기도할 때도 그러고, 기도할 때에도 뭔가 나의 필요만 툭툭 던져놓고 마치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이시는 듯, 안 계시는 듯.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계시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이티 피어슨 목사님은 이처럼 표현한 적이 있어요. 단순한 불신 속에는 상당한 실질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불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럴 때도 많죠. 단순하게 불신하는 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도와주실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기다릴까? 마음이 막 여겨진 다음에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충만해졌을 때 기도하고. 단순한 불신 속에 상당한 무신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계속 얘기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조를 암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결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은 있어요. 그죠? 조금의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성도들의 삶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으로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즉 결론을 말하자면은 골방에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다. 말씀 안에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너무 홀로 두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가 펴고 읽고 묵상해야 되며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러기 때문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예, 얼마만큼 가까이 들어오냐? 옛날에 이스라엘 두고 이처럼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의 눈동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몸 중에 몸에 닿으면 다 괜찮아요, 그죠? 근데 두려워하는 장소가 하나 있죠. 닿았을 때 두려워하는 곳, 뭐죠? 눈동자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눈동자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눈동자다 얘기하세요. 눈동자처럼 가깝다. 들어오렴, 들어오렴. 어디까지? 가장 은밀하며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곳까지. 성도들이 또한 우리 신약에서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은 부르십니다. 들어오렴, 내 눈동자 안까지. 가장 은밀하며 가장 깊숙한 그곳까지도 나에게 들어오렴.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가끔 수고나 노력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리셨다는 아버지께서 들어오렴, 내가 너와 이야기하기 원한다. 그처럼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음을 탁 닫고 마치 날씨가 추우면 커튼을 닫잖아요. 근데 햇살이 비춰오고 있는데, 밖에 비춰오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암흑이라 생각하고 춥다 여깁니다. 왜냐? 밤새 추웠으니까. 근데 아침이 되었다면, 아버지께서 말 그대로 부르신다면, 햇살과 같이 비춰오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을, 커튼을 열어줘야겠죠. 햇살이, 광명이 비쳐 들어올 테니까요, 방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처럼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어둠을 치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커튼을 치고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광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의 얼굴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모든 것이 거쳐지고 주님의 광채가 말씀으로서, 주님의 기도 중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로서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갖지도 못하는 평안을 내가 주노라, 실제적인 약속했다는 평안, 주신다 하신 그 언약의 약속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서 얻게 되는데 그것의 가장 첫 걸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은 왜냐? 말씀으로서 조용히 임하시듯이 우리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분으로서 임하시고 조용히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신 것이죠, 굉장히 주님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좀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처음에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겸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자상하게 대하셔서 주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항상 우리의 죄를 대하신 것이 아니오 자신의 아들의 보혈의 그 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참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 홀로 있다 여기지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그 아버지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또한 계시는 주님의 그 높으신 권위를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홀로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참 모든 것들을 경건하게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